Counting sheep when you're trying to sleep, being fair when there's something to share, being neat when you're folding a sheet. That's mathematics when a ball.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공격 수학 팟캐스트 조콩몬 돌아왔습니다. 수포자들의 대변인 라이프 아티스트 정답입니다.
네 닉네임을 까먹었습니까? 아니 멈칫하던데. 안녕하십니까, 송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참, 바로 메일 소개하겠습니다.
네.
GGIR님께서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러셀 시리즈를 듣다가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이 수포자이지만 수학을 놓을 수가 없었던 이과에서 수학 최저 학점군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현재는 34살에 귀농한 지 5년 된 농부입니다.
29살에 귀농을 하셨네요.
누구는 29살에 편입하러 들어갔는데?
30살에 갔습니다.
아, 너 30살이면 됐어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예전에 생각해보면 수원, 수투, 미적분의 각종 계산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수학 문제를 포기한 자가 바로 접니다.
오. 아. 그치. 이게 좀 다를 수 있네.
아, 그렇네.
수학을 포기한 자와 수학 문제를 포기한 자는 다를 수 있다.
그럼 나는 수포자가 아닌가요? 나는 수학 문제를 포기하진 않았어. 죽기 살기로 풀었는데.
아, 그럼 넌 거꾸로야?
거꾸로야? 모르겠네. 그래도 수포자 괜찮나요? 수문포자라고 해야 하나요?
수학 문제
하여튼,
포기자.
예. 하여튼 러셀 시리즈를 들으면서 저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파고들고 역설을 발견한 러셀의 수학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한 괴델. 그리고 송쌤의 완전성 있는 수학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어떤 기시감을 느껴버렸습니다.
오,
무슨 기시감까지 느껴요? 왜 그러냐고요? 저는 수학 문제를 포기한 사람이지만 저는 이과로서 과학을 좋아합니다. 원래 저 공부를 듣게 된 이유도 과학 관련 팟캐스트를 찾고 듣다가 우연히 보게 됐고 저는 물리학과와 천문학을 너무
뭐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야, 이건 이 정도 읽어줘야 되는
너,
거 아니야?
너무무무무무무무무무 이렇게 읽어야지.
지금 방금 무가 절반밖에 안 갔어.
알았어.
자, 지금도 제 몸과 키보드 사이에는 물리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제가 수학에서의 직관에 관한 이야기, 불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리에서 그 어마무시한 양자역학을 떠올리게 되어버렸죠. 양자역학에서 직관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게 과장될 것 같지만 수학적 사고는 실험에 의한 검증이 중요하며 모든 이론엔 그 과학적 실험 결과가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니까요. 뭔 소리야?
아, 그냥 직관으로 넘어가지 말고 실험에서 검증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근데 그래요. 일단 네. 좀만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그 실험 검증이 결과를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입자의 운동 특성을 전부 실험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죠. 당연하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거 압니까?
그렇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관찰자의 개입으로 상태가 바뀌죠. 그래서 우린 정확한 것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과 공간의 좌표를 형성할 수 없는 거잖아.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음흠. 어떤 액체의 온도를 재기 위해서 우린 온도계를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온도계를 집어넣는 행위, 즉 온도계의 온도 때문에 그 액체의 온도가 변하죠.
음흠.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종의. 네?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틀려도 됩니다.
왜요?
저희는 수학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방식이 이미 익숙한 저에게는 수학에서 공리, 직관, 불안정성은 왜 문제가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물리와 수학에서의 공리, 직관은 다를 수 있죠. 물리현상에 대한 기술을 하는 물리와 다양한 사고를 기술하는 수학은 다른 면이 많죠. 하지만 물리에서 불확정성의 원리와 수학에서의 불안정성의 원리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저는 바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와, 그 괴델의 불안정성 정리에서 물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떠올리셨다. 그래서 기시감을 느끼셨다?
아, 그랬다고 봐야 되겠네. 그래요? 어쩌면 과학에서 실험을 하여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실증주의를 따르는 저로서 모순점이 수학에 존재한다는 결과에 그렇게 증명되었군. 추후에 반박 증명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맞군. 이라는 간단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허허.
아, 그리고 러셀 시리즈의 또 하나 느꼈던 점, 정답님이 준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송쌤에게 하는 구조가 참 마음에 듭니다. 혹은 중간에 중요한 수학적 내용을 송쌤이 찔러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송쌤이 준비해서 계속 송쌤이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정답님에게 질문해봐 맞춰봐는 뭐랄까 암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 생각이 어떤 것 같아요? 그죠? 본인 경험 이런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러셀 시리즈 방식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하튼 반일하면서 듣다 보니 정주행 첫 번째가 완료되었네요. 정주행 두 번째를 이제 해야겠어요. 그만두시는 그날까지 계속 응원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수문포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요. 저랑 수업을 듣다가 일반 학교로 전학을 간 친구인데.
어? 그니까, 저기, 그 학교에서 네. 전학을 갔어요?
네. 일반 학교로 간 친구가 있는데.
아, 몇 학년인데요?
지금 고1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어.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수학 선생님이 그 친구를 되게 신기하게 바라본다는 거야. 너는 이 수학이 어디서 나왔고 수학자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아는데. 왜 수학은 못하냐고. 너 정체가 뭐냐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아, 네. 그래.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 이게 수학 문제를 잘 푸는 것과 수학을 잘하는 건 다를 수가 있겠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 미술사를 잘 이해하고 그림을 잘 보고 감상하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네.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도, 조금 영역을 나눠보는 것, 우리 수학 교육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기술자를 키워내는 건가? 아니면 수학을 고민하는 학문?
그렇죠.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수학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보고,
그렇죠.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응하고 있대요?
힘들게.
어, 그러니까.
적응하고 있답니다.
학원 다녀요?
학원 사교육에 도움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생활이 너무 힘들대요.
방금 그짓이라고 할 뻔한 걸 알지?
아닙니다. 제 수업이 너무 그립다고 했습니다.
아 그립다고 네. 했어요? 아, 근데 나는 저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쉽게 이야기하면 수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어떤 수학에 대한 흥미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장착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 푸는데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그게 적응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기존에,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배웠던 수학 교육이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이야기가 저는 좀 더 궁금한데요. 혹시 들으신 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를 나눠서 자세한 얘기는 못 나눴는데 그런 기운은 분명히 느꼈어요. 물론 이제 시험 준비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렇죠.
뭐 수능을 준비하고 학교 시험을 준비하고 뭐 그럴 건데 학교 시험이 평균이 30점에 40점이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어렵게 내는지 알겠죠.
학교 평균이?
네, 학교의 수학 평균 점수가 그렇게 돼.
그렇게 내신을 그렇게 내면 안 될 텐데.
상대 평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내는 거죠.
미쳤네.
그래야 이제 잘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교재가 있대요. 교과서 말고 문제집.
원래 그렇죠.
원래 그렇진 않죠.
너도 그랬잖아요.
아니 뭐 그걸 당연하게 얘기하십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어떤 현상은 그렇다 이거지.
네. 하여튼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집 하나 골라서 거기에 응용되는 문제들을 많이 내니까 그 아이는 그런 문제 푸는 연습은 잘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못 하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고통은 오롯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 아이가 아 이딴 거 왜 배우지? 라는 의문은 없을 거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무의미한 일이 아니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흐름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힘들 때 다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흥미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어떤 욕심이 좀 있냐면
네.
그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문제풀이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어떤 중간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발상을 하거나 혹은 어떤 공식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 좀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접점을 가지고 조금 더 문제풀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혹시나 그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전혀 안 되진 않겠죠.
난 그럴 것 같은데.
지난 편 방송만 들어봐도 극한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저는 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극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극한이라고 하는 사운드, 그냥 글자 자체를 눈에 찍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이나 배경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행여 공식을 암기한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부분이 있겠죠, 분명히.
뭐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시험에 100점 받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방금. 그거는 이제 기술이니까
네, 반복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죠. 연마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있겠죠.
평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오랜만에 그녀의 목소리 듣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상처받은 당신을 위한 힐링 팟캐스트 적분이 콩나물 사는데 무슨 도움이 돼?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목소리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네. 자, 진행이 좀 빠르네요.
그런가요?
매우 마음에 듭니다.
오늘 보니까 너의 에너지 상태가 썩 좋지 않다.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뽑아먹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겠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멀리서 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주제를 딱 제목을 보는 순간 눈이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이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갖고 왔거든요.
진짜 로또 편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이제 또 후폭풍을 몰고 올 편이다. 난 그렇게 감히 보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난 그 정도다. 그래서 하지만 뭐 길게 간다고 재밌겠니?
아, 짧게 갑시다.
아, 짧게 갑시다.
우리 지난 편 방송 되게 길었죠.
그러니까.
극한. 온갖 수학자들 다 등장하고.
아, 근데 그것도 그거고. 아, 최근에 제가 이제 운전을 길게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팟캐스트 듣다 지겨움이 이제 가끔 저희 거 켜요.
네.
다항식 켰는데 아, 그것도 장난 아니더라.
어려워.
아, 지금 다시 들으니까 너무 어려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운전하면서 듣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짧게 쌈박하게 네. 여러분의 귀 속에 그냥 쏙쏙 박아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50번째 에피소드거든요.
아.
일종의 50회 특집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아.
그 송쌤과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헌정 방송,
그리고 정답을 사례를 통해 검증할 수도 있는.
아무튼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자, 송쌤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은 수학으로 최고의 배우자 찾기입니다.
다시 한번 읊어줘봐. 뭐라고?
최고의 배우자를 찾을 건데요.
그렇죠. 최고의 배우자 찾기.
수학적 방법으로 찾아볼 겁니다.
근데 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돼?
그런 거 그것도 네, 칠 수 있습니다.
아, 그것도 칠 수 있습니까?
네.
아, 이게 아무튼 우리가 포괄할 수 있는 이 범위가 굉장히 넓다.
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성 연애든 뭐 이성 연애든 간에
네.
짝지를 찾고 싶은 그 모든 사람이야. 이제 수학적으로 해결하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배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AI처럼 수학적 계산으로 띠리릭띠리릭 통해서 넌 아니야. 왜? 계산해봤더니 아니야. 이렇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도 안 되죠.
그렇게 당연히. 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리까리한 고민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보통 사랑으로 내가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까지 갈 때는 나의 감정이란 영역에 매우 좌지우지 됩니다.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 관계 영역이에요.
아, 미쳐야 결혼한다?
그렇죠. 미쳐야 결혼하는 겁니다.
네. 네.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혼해서는 조금 불안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좀 색다른 것 하나 장착해 보시지요.
그렇죠. 예.
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수학으로 최고 배우자 찾기. 자, 한번 시작해보죠.
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으면 나와봐. 야, 빨리 나와.
네. 내 남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 한 집에서 살아가야 될 대상. 내 아이의 부모가 되어야 될 존재.
내 아이의 부모? 응. 아, 되게 낯설다. 내 아이의 부모라고 하니까.
나랑 아이를 같이 키워야 될 전우. 나랑 같이 입, 한 입을 덮고 자야 될 사람. 뭐,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의미가 있지요.
근데 그 송쌤이 생각하는 결혼과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혼 뭐 이런 거 뭐 없이 뭐 재결합 이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혼을 왜 생각해? 이혼 생각하면 이혼한다 그러던데.
아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혼이 이혼 과정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게 가야 된다. 좀 더 캐주얼하고 좀 더 유절하게 좀 더 멀리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 평생 이런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평생.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슴 숨 막혀. 숨 막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우리 주변에 그 수많은 커플들 수많은 엄마 아빠들 행복해 보여?
행복하지 않나? 정답. 행복합니까?
난 행복하지. 나는 개 완전 행복하지.
우와 대답 빨리 나왔어.
그럼.
야 준비했나 봐.
아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거든.
아하,
난 그래서 그랬거든. 난 그런 얘기야.
그렇죠? 네.
네.
그 흔히 어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뭐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봐. 일단 좀 많이 만나봐.
그렇지.
너무 어렸을 때 결혼하지 말고 그래야지 남자가 어떤지 여자가 어떤지 너 알 수 있어. 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뭐 당연히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그런 얘기에 동의합니까?
저는 동의하는데 네. 제가 스스로 아쉬운 게 그런 거죠.
뭐.
좀 많이 만나볼 걸. 난 너무 아쉽지 그런 거는 좀.
이거 와이프가 들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면 딱 두 번째 연애 만에 결혼을 한 거거든요.
아 잠깐만 그렇게 됩니까?
난 두 번째 연애죠.
네, 제가
야, 야,
아 공식적으로
썸 탄 거 빼고 사귄 거
썸 빼는 겁니까?
그럼 썸 당연히 빼야죠.
알겠습니다.
아니 썸은 연애로 칩니까? 그것도 연애인가요? 아무튼 두 번째 만에 결혼했지 않습니까?
아, 네.
너 지금 뭔가 반론으로
아니면
아니 말하면 제대로 얘기해.
아니 저는 모르죠.
아니 까놓고 시작하게. 아니 그랬는데 네. 그 지금은 잘 안 듣는데 한참 들었던 때가 있어요. 그 법륜스님의
증문육설?
예, 증문육설. 근데 거기에 보면 거의 답안사가 결국 연애사에 많고 또 자식과의 갈등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 법륜스님께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10명을 채우고 결혼해라.
아, 경험을 쌓아라.
네, 그리고 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뭐.
10명 채우고 아무하고도 원하래요.
법륜스님 좀 잘못하셨네요.
그렇죠. 법륜스님의 그 해안이 깊은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는 그게 좀 잘못될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래서 동의한다. 좀 많이 만나보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옛 어른까지도 아니죠. 어른들이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만나보고 결혼하라고 하는데 과연 몇 명 정도 만나봐야 되는 것인가? 에 대한 의문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걸까?
많이라는 표현은 매우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죠.
그렇죠. 네. 게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살짜리 꼬마아이한테 자, 너 몇 개가 많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손가락을 쫙 펴입니다. 그죠? 이게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전부예요. 많이.
그렇죠.
그렇죠.
되게 주관적이죠.
그렇죠. 하지만 모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빈님이랄까. 이분들의 입장에서 많이는 최소 뭐
그분들은 많이 만났을까 진짜?
진짜 많이 많이지 않을까? 아니
많이 사귀었을까?
귀찮아서 안 했다.
귀찮아서 모릅니다. 그런 얼굴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동원님 이런 분들.
네.
아
저는 알 수 없는 영역이네.
아무튼 마녀 개념들은 되게 상대적이죠.
먼 산을 바라보게 하는 정담의 발언이군요. 네. 그래서 네. 어쨌든 많이라는 개념은 좀 주관적이긴 한데
아하.
그래서 우리가 그 어르신들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사귀는 족족 결혼하자면 다 차버리는 거야. 왜?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 라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거야.
아 일단은 많이 만나보라고 했는데 많이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최소 하나 둘 셋
계속 만나보는 거야. 만나기 많은 거야.
넷 다섯 일단 가보는 거야.
연애 결론이라는 그 결혼으로 꼴이 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자꾸 바꿔보는 거야. 많이 만나보랬으니까 그렇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근데 오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생략된 전제들이 엄청 많네요. 연애의 결론이 그렇고.
아, 그냥 가져.
아니, 나는 동의가 안 되는데 뭘 자꾸 가재.
알았어, 취소.
아, 그래요?
아, 취소, 취소.
아, 그래, 아, 취소해, 그래. 네. 아무튼.
뭐, 동거?
자,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자꾸 차기만 하면, 나중에 나는 나이가 먹고, 더 이상 만날 사람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어허.
그러니까 차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지.
아, 그렇네. 근데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결혼하는 것도 능사는 아닐
그치.
테니까.
너무 빨리 하면 경험이 덜 쌓인 것 같고, 어허. 또 계속 밀어내기만 하면 난 언제까지 경험만 쌓는 거야?
아, 그렇네.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시점이 있다.
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허.
이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수학적으로 딱 나와?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실해?
그러니까 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떻게 계산이 가능하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의문이
들고요.
들죠.
행여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박하고 싶어하는 이런 이 심적인 어떤
딴지
물렁거림이
싶죠.
있어요. 아니면 딴지는 그냥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럼 일단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시고 설득력이 있군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반론이 있으실 수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또 가봅시다.
네.
그럼.
네. 그래서 우리는 몇 명 정도 연애 경험을 쌓고 몇 번째부터 몇 번째 연애부터 본격적으로 결혼 상대자를 탐색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을 수학적으로 풀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네. 대한민국 평균 연애 횟수 이거 아십니까?
아니, 잘 몰라요.
네. 제가 그냥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4.7명이랍니다. 4.7명 연애하고 결혼한답니다.
넌 왜 그래요?
네?
넌 왜 그렇고 나는 왜 그래요? 4.7이 평균이라고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넌 평균 깎아먹었네.
그 너는요?
저는 아직 모르죠.
아, 그러니까 맞네.
결혼을 해야
통계가. 아, 결혼 전에 대한민국 평균 연애 횟수.
네. 네.
아, 그렇구나.
0.7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0.7명은 이제 사람을 쪼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쪼개면 위에서부터 쪼개, 밑에서부터 쪼개요?
고맙시다.
알겠어요?
4명의 사람과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 그냥 4.7이니까.
네.
절사한다.
네.
오케이.
5명으로 해도 되는데 그럼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일단 4명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4명으로 가봅시다.
네. 그리고 그 4명의 상대, 내가 연애하는 4명의 상대자를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화 평점 매기듯이
네.
별 하나, 둘, 셋, 네. 넷, 다섯?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나쁜 일이죠.
하지만 하잖아, 다들.
응?
다들 하잖아.
그저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어찌됐든 네. 그런데 우리는 뭐 표시는 해야 되니까.
네.
어.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오케이.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로 간다?
그렇죠. 내가 4명의 사람과 연애를 한다면
음흠.
그 사람을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길 수 있을 겁니다. 분명.
그렇지. 1, 네. 2, 3, 4등.
네.
그래서 물론 공동도 있긴 있는데 일단 그건 뺀다.
그래도 미묘한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최고의 사람을 4점, 그 다음 3점, 그 다음 2점, 그 다음 1점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4명의 사람과 우린 연애를 할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4번의 연애를 하는 중에 첫 번째 사람이 4점짜리인지 3점짜리인지 2점짜리인지 1점짜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이 양반이.
아. 오케이.
네.
무슨 말인지 알 것 네. 같아.
두 번째 연애한 사람 또 내가 얘가 1점인지 2점인지 3점인지 4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최고의 나에게 4점짜리 사람인데
아.
내가 얘를 차버리면 뒤에는 못 만나는 거지.
그렇지.
근데 1점짜리인데 결혼해버리면 뒤에 올 4점짜리를 못 만나는 거지.
오케이.
이런 상황에 우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확률론적으로 표현하는 거겠네. 내가 제일 좋은 점수, 높은 점수를 만날 확률.
네.
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얘가 지금 몇 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일한 비교는 이전에 만났던 사람보다 괜찮냐 안 괜찮냐만 비교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연애 경험을 몇 번 정도 쌓은 다음에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인지 확률적으로 4점짜리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해 보려 합니다.
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게 심플해지네요. 대략 우리는 대한민국 평균 연애 횟수가 4.7명이니까
네.
그냥 절사해서 4명이라 치고
네.
각각 1, 2, 3, 4점의 사람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 우리는 일단 4점을 만날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1점, 2점, 3점, 4점의 연애 상대자를 우리는 만들 건데요.
음흠.
1, 2, 3, 4점이 순서대로 만날 수도 있고 2, 1, 4, 3점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죠.
3, 1, 2, 3점을 만날 수도 있고
음흠.
뭐 이거 알 수가 없는 거다 이죠.
그렇지.
이런 경우를 무작위로 다 나열한다고 해봅시다.
아하.
그럼 총 2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 24가지 밖에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죠.
4 팩토리얼이거든요.
그렇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야, 이거 기억한다.
4, 4, 1. 3, 네. 4, 12 곱하기 네. 24.
그것을 모조리 다 나열을 해볼 겁니다.
오케이.
네, 규칙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있어요,
규칙은
여기에?
네. 한 번 헤어진 사람하고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아닌가?
울며불며 매달리면 다시 만납니까? 술 먹고 전화하고 막. 저 내가 잘못했어.
개진상이니까 더 안 되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남자가 그렇게 하지. 여자는 그렇게 안 하잖아.
헤어졌다 다시 잘 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 잘 됩니까?
모르지, 내가 안 해봐서.
그렇군요.
근데 아 주변에 경우가 있나요? 난 기억이 안 나지.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있긴 있긴.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 쪽나면 다시 잘 안 되던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쪽나면 다시 만나도 똑같은 문제로 다시 헤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통상적인 이야기만 좀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네 명의 연애를 전부 다 해본 다음에 아 두 번째 너가 제일 괜찮았어. 결혼해줘. 이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
네.
그건 당연한
그렇죠.
거죠.
다 만나보고 고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난 아니야.
만나고 있을 때 선택해서 장가 가야지.
그렇지.
네. 두 번째 규칙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보다 괜찮아야 결혼한다는 겁니다.
아, 전보다 괜찮아야?
네.
그럼 결혼 못하는 경우도 있겠네. 4, 3, 2,
그렇죠.
1.
그렇죠.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와, 노총각으로 바로 가는 길이구나.
그래도 이전에 뭔가 내가 괜찮은 누군가를 만났는데 걔보다 못하나랑은 결혼을 차마 못하는 거야.
아, 걔가 생각나서 아, 그럴 수 있겠다.
걔보다 별론데 어떻게 결혼할 수 있겠어.
왜 근데 우리 저기 노처녀 노총각들은 나이 되면 그냥 아무하고나 하잖아요.
아니 아무하나 하고 했으면 노처녀 노총각이 됐겠습니까?
아쉬워서 그냥 그때 돼서는 그냥 간대요. 라고요.
네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런 얘기 하던데.
네가 노총각이 돼봤어?
아니지. 나는 좀 결혼을 빨리 한 편이니까.
그래.
나 근데 진짜 대단한 게.
몇 살에 있지?
나 서른 살에 하지 않았니?
서른 둘 아니었나?
아니야. 나 지금 벌써 결혼한 지 5년째인데. 2018년이잖아. 아니구나. 2014년.
2014년에 있지?
응. 벌써 5년 차야. 아, 5년이 아니고 6년 차네.
서른 둘이네. 서른 하나네. 서른 하나.
아, 서른 하나네.
서른 하나였네.
아, 서른 하나였네.
아, 축하해.
딱 좋은 나이네.
야, 니는 잘 갔다.
내가 사기쳤지?
효도했네, 효도했어.
효도한 건가?
부모님이 장가가는 아들이 제일 효도한 거라던데.
광주에 계시는 두 분, 제가 효도한 거 맞나요?
네.
네.
그럼 이 규칙 두 가지를 이해하셨죠?
되게 간단한데.
한번 지나간 사람을 울며불며 매달려도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 버스와 여자는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아무리 내가 급하다 하더라도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 별로인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아무리 급해도
네.
안 돼. 그건 안 돼.
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먼저 등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랜덤이잖아.
그렇죠.
1, 2, 3, 4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순서를 결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어떤 거요?
연애 경험을 몇 번 쌓고 배우자 탐색을 시작할 것인가.
어? 배우자 탐색?
네.
뭔 소리야? 그냥 몇 번 쌓고 그냥 결혼할 것인가?
네.
오케이.
네. 그럼 연애 경험을 한 번도 쌓지 않고 나는 첫사랑과 결혼하겠다라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아, 그렇습니까?
난 원래 그랬는데.
첫사랑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까?
난 심지어 짝사랑하던 사람하고도 그게 결혼해야지. 내 머릿속엔 연애는 결혼이었어.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 연애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4점짜리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이게 사전식으로 나열 쭉 하면요. 4가 제일 앞에 있는 경우가 총 6가지입니다.
6가지라고?
네. 4, 1, 2, 3, 4, 1, 3, 2, 4, 2, 1, 3, 4, 2, 3, 1, 4, 3, 1, 2, 4, 3, 2, 1.
아,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하여튼 네 번째, 그러니까 4점짜리 가장
네.
훌륭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 그러니까 그 경우수를 따져보면 총 24가지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4, 이 맨 앞자리는 4로 고정시켜 놓고
그렇죠.
뒤에 3자리 그렇죠? 총 4자리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3자리 그럼 3팩토리얼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야, 너 팩토리얼도 쓰고 수포자가 훌륭하네.
아무튼 그래서 3팩토리얼이니까 총 6가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4, 1, 2, 3 4, 1, 3, 2 4213, 4231, 4312, 4321 이렇게 총 6가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럭키하게 제일 처음 만났던 첫사랑이 4점짜리인 경우죠. 이 경우에만 우리는 최고의 배우자 4점짜리를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사랑하고는 안 이루어진다던데.
그래서 첫사랑을 선택했을 때 최고의 배우자를 찾을 확률은 24분의 6입니다.
그렇죠.
25%.
다 그렇죠. 24분의 6. 네. 4분의 1, 25%.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사람과는 결혼하기 좀 애매해, 나는.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은 경험삼아 한번 만나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부터 나는 결혼 상대자를 진지하게 찾아볼 거야.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옷가게 옷 사러 갔는데 첫 번째 들린 가게에 어? 괜찮은데?
한번 다른 가게 가봐야지.
그렇지. 그러다 사장님만 맨날 나오면서 다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데? 사야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가게 들렀다 그렇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드입니다. 그렇죠. 그런 네.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4점짜리 배우자를 만날 확률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좀 복잡한 규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1, 2, 3, 4로 순서대로 배우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연애 상대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첫 번째 연애 대상자와는 절대 결혼 안 해.
절대 결혼 안 해.
그러니까 앞에 일단 먹었어. 버리고 일단 쉽게 시작하는 거야.
경험이야 이건. 만나보는 알아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할 수도 있고 세 번째 할 수도 있고 네 번째 할 수도 있어. 그 모든 경우수를 찾아봐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렇습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연애 상대자가 등장한다고 칩시다. 1점, 2점, 3점, 4점 순서대로 연애 상대자가 등장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제일 별로. 네. 그 다음 별로 좋아? 아주 좋아.
네. 1점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연애 상대자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연애 상대자가 2점입니다. 두 번째부터 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죠.
근데 이 2점이 1점보다 괜찮잖아.
그렇지.
이러니까 결혼을 2점이랑 하는 겁니다.
아.
네. 두 번째부터는 저 이전보다 괜찮은 무조건 하는 거야. 아~ 내가 쌓은 경험보다 괜찮으면 하는 거야.
아, 오케이.
네.
오, 아, 이제, 아, 이러니까 뭔가 확 주네?
네.
아, 오케이. 감 잡혀.
그럼 2, 1, 3, 4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1점이라면 1점이 제일 낮기 때문에
두 번째랑 무조건 결혼해야 돼.
무조건 결혼해야 돼.
결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면 1이 맨 앞에 있고 나머지 경우수를 하면 이거 일단 6가지가 되겠네?
1이 제일 앞에 있는 경우는 6가지인데 이 중에 4점과 결혼하는 경우는 1, 4, 2, 3, 1, 4, 3이 딱 2가지 경우죠.
아 그런데 일단 우리는 지금 4점하고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 오케이.
4점하고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이 이 제일 처음에 2점짜리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 상대가 2점짜리 사람이어서 첫 연애가. 근데 2, 1, 3, 4 순서대로 왔다고 치면 처음에 2점을 만났어.
예.
얘는 경험이야. 그냥 갔어.
그렇지.
근데 이제부터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1점이 딱 나타나.
1점짜리 거야. 등장했어.
얘도 아니네.
얘는 2점보다 별로인 애잖아.
그렇지.
차마 얘랑 결혼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차야 됩니다.
어허.
뻥.
뻥.
그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3점이야.
3점.
이전보다 괜찮잖아. 얘랑은 이제 이 사람은 3점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아하, 그렇네. 네. 하지만 이 사람은 4점을 못 만나는
거죠. 4점을 못 만나는 거지, 결국.
그럼 우리는 이제 결국에 4점과 결혼할 확률만 계속 찾는 거네?
그렇습니다.
아하, 네. 왜냐하면 그게 베스트니까.
그렇죠. 3, 1, 2, 4 같은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처음 연애가 3점이야. 꽤 괜찮은 사람 만났어.
Not bad. 아니구나. Pretty good이구나.
네.
상당히 괜찮네.
그런데 경험 삼아 보내버렸어.
아이고야.
첫 연애하고는 결혼하지
안녕,
않겠다고 했으니까.
바이바이.
세상 모든 남자 여자들이 다 이런 줄 알았지.
만나보니 얘보다 못한 애가 수두룩하네.
두 번째부터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다음 연애 상대자가 1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 딱 첫 번째 만났어. 애가 착하고 뭐 직장도 괜찮았어. 성격 나쁘지 않아. 근데 뭔가 설렘이 없어.
뭐 하나 부족했겠지.
뭐 좀 부족했어. 그래서 버리고 났는데 그 다음 만났던 애는 얘가 술버릇이 안 좋네. 그 술 먹으면 진상인데 얘가 술을 일주일 내내 마셔. 맨날 진상제에서 부려. 최악이네. 얘 일단 버려.
네.
그다음.
그다음 만난 상대가자고 또 2점이야.
아, 얘는 술버릇은 없는데 생긴 게 좀 이상해.
아, 그렇게 창작 중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3점이 첫 연애기 때문에 차마 1점 이전과는 내가 결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피했네.
다 피하고 마지막 만나는 상대가 4점인 거지.
설렌데 잘생겼고 직장도 괜찮네.
그래 바로 너야. 너랑 결혼한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제 4점과 결혼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계산을 해보면 24가지 경우 중에 두 번째 만나는 사람부터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고 했을 때 4점짜리를 만날 확률은 24분의 11입니다.
아, 요거 다 계산해봐야 되겠네. 찾아봐야 네. 되겠네. 그 제 생각에는 듣고 계신 분들이 뭐 종이나 이런 여력이 좀 되신다면 숫자 경우수를 다 체크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씩 그 세어보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이야기 맨 처음에 언제 이걸 꺼냈냐면 당신 어그리편에서 꺼냈어요. 기억나세요? 네. 술 상당히 돼가지고 얘기를
이걸 설명을 했어 내가?
아니요. 네가 설명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네. 종이를 가지고 왔어요. 아. 아저씨한테.
아.
기억나?
기억 안 나.
아, 기억 안 나? 봐, 기억 안 나지? 그래서 제가 이 경우수를 다 써가면서 내가 체크해봤거든.
아.
아, 근데 이거 경우수 다 체크하면서 따라가면 상당히 괜찮아. 재밌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얘기만 들어갖고는 잘 몰라. 이렇게.
그렇죠.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음 선택지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총 몇 개니 그럼?
총 4개입니다.
그렇지.
연애 경험을 앞에는 한 번만 쌓았는데 이젠 두 번 쌓는 거야.
아...
아빠 말을 잘 들은 거지.
근데
연애를 많이 해봐.
어쨌든 근데 이 지금 모든 경우의 전제는 일단 내가 네 번 만날 거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뭐예요? 평균 연애 수
그러니까
기점으로 네 번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아, 네 번의 수를 만날 수 있다.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건데 나는 좀 인물이 잘나서 연애를 많이 할 것 같다.
으흠.
그러면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 일단 따라가
네.
볼게요. 그러면.
네. 네, 연애 경험을 두 번 쌓은 다음에 결혼 상대자를 찾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한 번의 연애로는 경험이 불충분해.
으흠.
그리고 나는 연애를 좀 많이 해보고 결혼할래. 두 명 정도는 만나볼래? 일 수 있습니다.
으흠.
이랬을 때는 4점짜리를 만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1, 2번 거르고 시작해야지. 쭉쭉쭉쭉.
네. 1, 2, 3, 4 순서대로 온다는 경우를 가정해봅시다.
그렇죠.
나의 이전 연애 경험으로 쌓기 위한 존재되는 1점과 2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 만나면 결혼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죠.
어. 이런 경우를 딱 다 찾아야 돼요.
네. 2, 3, 1, 4를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치로 쌓았던 연애 상대자가 2점과 3점입니다.
그렇죠.
네.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다음 등장한 사람이 1점이야 결혼 못하죠.
그렇죠.
그때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4점입니다.
자연스럽게
결혼합니다.
그렇지.
근데 정말 안 좋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4321.
아.
경험을 쌓기 위해 4점과 3점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괜찮은 놈만 나타나면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결혼 못하게 되네.
2점 등장하고 2점 찾더니 1점 등장하고
어허.
나는 4번의 연애가 끝났고
그럼 결혼 못하는 거야?
그렇죠. 최악인 거죠.
와우.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네?
4점과 결혼할 확률은 24분의 10입니다.
어허. 일단 첫 번째 경우수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과 결혼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최고의 배우자 4점 만날 확률이 24분의 6.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드 일단 첫째는 일단 날려.
음흠.
두 번째부터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확률 24분의 11.
음흠.
그리고 아, 그래도
두 명은 만나봐야지.
아, 두 명 만나봐야지. 요거 24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네. 그 다음에 세 명 다 거르고 마지막 사람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연애 경험을 세 번 쌓는 경우가 있죠.
일단 나는 이래나 저래나 세 번은 즐겨야겠다.
그렇죠. 연애 많이 해보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어쩌나 내 인생에 연애가 네 번밖에 없을 줄.
아, 몰랐지.
몰랐지. 두둥 이런 경우죠.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끝에 4점인 사람과 만나는 경우만 세면 됩니다. 당연히 6가지 경우밖에 없고요. 총 확률은 24분의 6입니다.
그러니까 4가 맨 마지막에 자리할 것만 쭉 찾으면 되겠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따져보면
예?
4점과 결혼할 확률이 제일 높은 선택지는 뭐냐?
두 번째 만난 사람.
그렇죠. 첫 번째 연애 경험은 그냥 흘려보내고
무조건 일단 흘려보내. 네.
두 번째부터
계산하겠다.
첫 번째 만나는 놈보다 괜찮은 놈이 난 사람은 무조건 결혼한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렇지.
면 확률이 24분의 11로 가장 높더라.
어허.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아니 뭐 그냥
수학적 결론인데요.
아니 쭉 따라왔잖아.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네. 거. 두 번째 만나는 사람부터 결혼 상대자를 찾는다고 생각해야 베스트의 결혼을 할 수 있다.
네.
첫 번째를 일단 거르고 본다.
내가 연애를 5명 한다고 가정하면 또 달라집니다.
아.
네. 당연하겠죠.
그렇네.
5명 한다고 가정하면 경우의 수는 총 120가지가 나오고요.
네.
그때는 두 명을 그냥 흘려보내고
아, 세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찾는 것이 5점짜리 사람과 만날 확률이 제일 높아집니다.
그러면 느낌상 이게 몇 명 만나는 게 점점 많이 만날수록 더 뒤로 가겠네?
그렇죠. 아, 연애를 많이 하면 할수록 경험 쌓는 경험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또 막 차기만 경험 쌓는다고 경험 막 차기만 하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렇죠.
그 적절한 비율이 궁금해질 겁니다. 당연히.
아, 그렇지. 네. 도대체 몇 명? 몇 번째?
그렇죠.
결국에 그 얘기 해주는 거 아니야?
그것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
그래서 수학자들은 당연히 우리가 N명과 연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수학자들이 하는 짓이죠. 아. N명과 연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몇 네. 명을 연애 경험 삼아 흘려보내야 되나라는 연구를 했었을 겁니다.
어. 아, 이런 거 진짜 연구한다고 수학자들이?
뭐 연구할 것도 없으면 그냥 계산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네. 거지.
그랬더니 약 36.79% 정도를 어. 경험을 쌓아라.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네. 36.7%
네.
대략 하여튼 37% 40%부터 네. 적어야겠다. 10명이면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그렇죠. 네 번째까지 경험을 쌓고
어. 다섯 번째부터 고민해라.
네. 100명이면 37명까지 만나봐라. 38번째부터 선택해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 초반 3분의 1을 일단 날리는 거네.
36.79%를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요걸 일단 날리고 시작해야 된다.
네. 아니, 무슨 결혼을 이런 것 가지고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고민을 듣곤 하죠. 정답은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드라마에서 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여자분이 술을 먹고 아, 이 애 참 지금 괜찮긴 한데. 참 괜찮긴 한데. 아, 결혼해도 될까? 잘 모르겠어. 근데 또 얘랑 헤어지면 또 이만한 애는 또 없을 것 같아.
어...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고민이요.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자는 식장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렇죠. 고민하는데 결혼할지 말지.
그렇죠. 그럴 때 그렇게 때? 고민될 때 지금 만나는 사람이
몇 번째
몇 퍼센트 내 총 연애 몇
어찌됐든 36.7%에 안 되면 일단 일단 물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연애를 더 할지 말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고민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아...
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네.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드는 생각이어서 송쌤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 갑자기 그런 질문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나 주제랑 상관이 있지. 어?
제가 이걸 수업 시간 애들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와 재밌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했던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이미 결혼 모드로 진입했어. 배우자를 탐색 중이야. 이제 사전만 등장하면 돼. 라고.
그러면 송쌤은 전체 연애 경험을.
고마워라!
아,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근데 도대체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이 끝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결혼 다시 또 시작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대체적으로 결혼을 어떤 도달지점으로 인식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은근히 제 주변에 결혼에 대한 고민을 막 털어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고민을 합니까?
방금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 연애를 좀 했는데 결혼할 상대, 결혼을 약속했대. 근데 결혼이 깨진 거예요. 근데 왜 깨졌냐면 그 상대방 그 집안하고 이제 막 그러한 문제 때문에 깨진 거야. 그래서 홧김에 새로운 여자를 사귀었어. 근데 딱 비교된 거지.
아.
그게 딱 느낌이 온 거야. 아, 얘하고는 연애만 해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대.
이전보다 별로였구나.
그렇게 본 거지.
그럼 결혼할 수 없지?
근데 이제 다시 묻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럼 다시 재결합할까요? 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선생님 왜 결혼하셨어요? 어떻게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딱히 해줄 말은 없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질문했을 때
그렇지.
물어보는 겁니다. 너 몇 명 사귀었어? 첫 연애라면 아, 노. 근데 몇 명 사귄 것 같아? 그러면 이전에 만났던 애보다 괜찮아 있으면 무조건 가. 뭐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조콩물 들어봐.
그렇지. 조콩물 들어봐. 이렇게.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그냥 점수를 매길 수 있으면 생각보다 편하긴 하겠다. 반대로.
근데 저는 더 좋고 나쁨 정도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더 좋고 나쁨도 어쨌든 나를 기준으로
나한테 뭐가 그 사람이 뭐 별로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맞고 안 맞음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어떻습니까? 뭐요? 정답은 결혼 잘한 것 같습니까? 이 아, 법칙에 의해서?
이 법칙이요?
정답은 두번 연애 만에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가능하죠. 36.7% 50%.
근데 정답은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연애랑은 결혼하지 않고
그렇죠.
걔보다 괜찮은 애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빡 결혼했다.
아, 그렇지. 나 미친 듯이 덤벼들었잖아.
그래서 4점짜리 배우자를 만났다.
그렇죠.
와우.
압도적이지. 내가 봤을 때 4점이 아니야.
아, 그래?
나는 내가 장담하건데 지금 부인보다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네.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문제를 결혼 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 있는데요?
비서 문제.
아, 비서 문제? 네. 우리 비서 문제도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
어허, 그래요?
뭐 상황은 똑같습니다.
으흠.
어떤 회사에서 비서의 채용 면접을 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예.
합격 여부를 면접 즉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자한테 다시 와줘라고 할 수 없어요.
아, 왜?
그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아, 왜?
그렇다면 우리는 몇 명과 면접을 봐야 되냐?
똑같겠네.
몇 명까지 흘려보내야 되냐?
36.7%!
네,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서 근데 같은 상황이죠. 36.7%는 귀에 딱 들어오는데?
367이라?
그렇지, 367.
36.78% 아니냐?
78이었어?
정확히? 79%.
아, 79%네.
네.
36.7까지만 고민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 되네. 그 더 반올리면 37%입니다.
맞네요.
네.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인식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네.
아메리카 원주민들 성인식에도 이런 게 있다고?
네.
아메리카 원주민에 실제로 이런 게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냥 가정이 아니고?
네.
아, 진짜로? 네.
그 아메리카 원주민의 성인식에 이런 게 있대요. 옥수수 밭에 들어가라. 이 옥수수 밭에서 가장 큰 옥수수 하나를 따와. 그런데 네가 한번 지나친 옥수수 밭은 되돌아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밭고랑이 쭉 있고 그렇습니다. 옥수수가 심어져 있다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번호를 쭉 붙여 1, 2, 3, 4, 5, 6, 7, 8,
뒷걸음질 칠 수 없는 거야.
아하.
그랬을 때 이 친구는 얼마나 갔을 때 옥수수를 따야 될까?
36.7%!
그것까지 유심히 보고 이까지는 다 흘려보낸 다음에 지금까지 봤던 것보다 더 큰 게 하나 보이면 무조건 따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아.
그것이 확률적으로 제일 높은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좀 맞는 말 같은 게 진짜 너무 많이 재다가
그렇죠.
뭐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너무 많이 재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정말 그 장고 끝에 악수를 준다고. 근데 나는 반대로 샘 자체를 버리면 좀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수학 얘기하는데 샘을 버리자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지금.
직관의 영역으로 들어가자고. 샘을 버려야 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봐야 돼. 자꾸 우리가 4점짜리 고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 내가 4점이 돼주면 되잖아, 저 사람한테.
여기 갑자기 왜 그렇게 접근해. 주제랑 안 맞게.
알았어, 미안해. 네. 내가 할 말이 없잖아. 36.7% 빼고 할 말이 없다.
그 연애 문제, 비서 문제, 그리고 네. 이 성인식 문제에서도 알다시피
예.
우리 생활에서도 꽤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결혼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네.
이런 게 있다고?
아까 정담이 옷가게 얘기했던 그 지점에서도 우린 정할 수 있죠. 이 가게 저 가게 막 둘러봅니다.
네네네.
그리고 세상에 옷가게가 참 많아요.
아, 그렇지.
서면 이런 데 가면 뭐
아, 장난 아니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나는 그 이 경험을 언제 처음 했냐면 대학교 올라가서 동대문에 가서 장난 아니더라.
그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모든 옷가게를 다 둘러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아, 그리고 막 잡아.
그러면 나의 목표치를 정합니다. 나는 딱 10개만 둘러볼 거야. 난 시간이 없거든.
그렇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딱 정해놓고.
그쵸. 들어가서 처음에 36.7% 정도의 가게는 흘려보내는 거야. 4개는 그냥 봐.
그렇지.
다섯 번째부터 이제 고르는 거야. 앞에 봤던 4개보다 괜찮아. 무조건 사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겠죠. 또 으흠. 주차할 때도
네.
이 문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차 문제요?
네.
왜?
우리가
주차비? 뭐 이런 거?
주차비도 있지만 뭐 어떤 곳에 주차를 해야 돼서 뱅뱅 돌 때가 있습니다.
아, 특히나 쇼핑몰,
네,
영화관
있죠.
그럴 때 가까운 데 가보라고.
네, 좀 더 적절한 곳, 가까운 그렇지. 곳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첫 번째 자리가 딱 나긴 했는데
좀 많이 멀어.
멀어. 그래서 여기 될까 싶어서 좀 되기는 좀 애매한데 또 지나가면 누가 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한번 지나친 주차자리를 그렇지, 다시 그렇지, 돌아갈 그렇지. 수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36.7%!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러면 빨리 그 뭐지 뭔가 이 전체적인 건 판단하고 아 대략 뭐 몇 칸이 있구나.
그렇지. 대략 뭐, 몇 개 비어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러면 몇 번째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그렇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 나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나 이거 맨날 고민이거든.
그리고 주유소를 찾는데 네. 제일 값싼 주유소를 찾아 들어가는 곳에서도 적용됩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키고 찾아가면 되죠.
내비게이션이 없다고 가져요. 네.
그래요.
주유소가 여러 개 있는데 고속도로를 타야 돼. 고속도로 전까지 주유소는 몇 개 있는지 알아. 근데 가격 정보가 없어.
네.
그런 경우에 주유소 몇 개를 흘려보내고 그 흘려보낸 주유소 가격보다 싼 주유소가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너무 재지 말고. 뭐 부동산에서 집 살 때도 이것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 이해를 들었는데 애들은 별로 동의하진 않던데.
그 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쭉 다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새 누가 계약해서 채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또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중개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 네. 아, 이 집은 너무 조건이 좋아서 아, 빨리 계약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시고. 저도 이제 집 계약을 많이 해봐서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네.
그거 돌아다닌 것도 은근히 일이에요.
일이 아니라 정말 찐 빠져요.
피곤해. 근데
지금 달맞이 그 집 구할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나는 뭔쟁이?
그랬을 때도
네.
우리 집 몇 개 볼 거야? 라고 하고 와이프랑 상의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와이프가 집 몇 개 보는다고 얘기를 하는 순간 36.10%의 계산을 하고 앞에는 그냥 보고 이것보다 좋은 집 있으면 그냥 계약하자. 시간 아깝다. 라는 식으로. 아이씨, 시간이 아까운가? 집 사는데.
아,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튼 뭐 그런 식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 안 끝났어?
끝날까?
아,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문제 37.6%, 37.7% 정도의 비율을 흘려보내고 그다음부터 선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는데.
아니야. 36.79%인데 너 네. 자꾸 37%래.
36.79.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다고 했는데
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확률이 37%에 지나지 않아요.
아, 그때 네. 선택을 해도?
네. 37%야.
아, 뭐야?
4점짜리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뭐야,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높진 않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꽝이랑 확률이 63% 정도 된다는 거지.
허허.
네, 그나마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보완한 방법이 또 등장하였습니다.
어? 보완도 가능해요? 네. 어떻게 해요?
반드시 최고의 사람,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위 10% 안에 드는 선택만 내가 하겠다.
아~
좀 완화시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3점, 4점 정도 만나는 거 괜찮다.
괜찮다. 최악의 경우 일단 피하고 네. 중간 계급도 네. 피하고 좀 괜찮은
네.
걸로 가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는다면 경험 삼아 흘려보내야 할 비율이 36.79%가 아니라 14%만 흘려보내고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럼 더 빨리 선택해야 되네.
그렇죠. 그러면 상위 10%를 선택할 확률이 무려 83%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뭐라지 경험을 많이 쌓고 선택을 늦게 하는 것이 그닥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장고 끝에 악수란 말이 수학적으로 증명된.
그렇네요.
네. 그런데 내가 욕심을 좀 더 완화시켜서 상위 25%에 속하는 것만 골라도 좋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7%만 경험삼아 흘려보내고 선택에 돌입한다면 무려 92%의 성공 확률로 상위 25%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문제는 그거네. 욕심을 좀 내려놔라.
그러니 어른들이 말하신 경험 많이 쌓아봐. 이 말이
그렇다면 좀 상당히 네.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한두 명 정도만 만나라는 얘기로 우리는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네.
네.
그렇구나. 저는 그런데 이 결혼에 관련돼서는 그 맹신하고 있는 몇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연애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누구랑 연애할래? 뭐 연애를 뭐 지나간 사람과 악수한다 뭐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을 포함한 연애, 그러니까 뭔가 좀 진득한 만남, 어떤 게 내 사람이냐? 그랬을 때는 그냥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
또 자식간으로 넘어가는군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우리나라에는 3대 주역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얘기했나요?
예전에? 아니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에 결혼 날짜 딱 잡을 때도 사주팔자대로 막 하고 막 궁합도 보고 막 그러잖아요.
네.
보실 겁니까 나중에?
보겠다 안 보겠다 생각을 딱히 안 해봤는데요.
그런데 부모님 아마 보실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보실 것 같습니다.
그쵸? 100% 보겠죠. 그런데 그 사주를 잘 본다고 대한민국 새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의 분께서 제가 그분 강의를 직접 들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사주와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딱 이야기하니까 딱 대본에 그랬어요. 그냥 첫눈에 반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왜?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힘들다. 그래서 첫눈에 반해서 결혼해야 그나마 힘든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결혼이 힘듭니까?
결혼 기본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정남도 힘듭니까?
그렇죠.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어요. 반드시. 이게 연애하고는 좀 다르고 기본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장르가 달라져요.
하지만 힘든 점과 좋은 점을 플러스 마이너스 잘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으로 크죠.
그렇습니까?
네,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광고인 사랑합니다.
편집입니다.
아이씨! 야! 내가 이런 멘트를 안 했잖아. 살려!
저게 못 들어주겠네요.
아유,
맞춰야 그래요. 될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네.
예, 자.
여튼
네.
좋은 선택 잘 하십시오. 결론은 그겁니다.
아니 뭐 있어야 선택한다며. 일단 만나.
아니 뭐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그러게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네요. 그전에는 솔로면 연애 좀 하시고 예, 아름다운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고르지 마십시오.
네.
마실까요?
네. 아니 근데 우리 그거 해야 되잖아요. 혼자 소개해야 되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네. 아 그리고
네. 아 맞다.
메일에
맞아요 맞아요.
어떤 분이 푸른 꽃을 갔는데 문이 닫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아지트 같은 적홍무가 탄생하게 된 그 장소죠.
그렇죠.
그곳에 푸른 꽃을 갔는데 문이 닫았더라.
네. 아주 당연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가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푸른 꽃 사장님께서
네.
장사를 접으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왠지 마음에 안 들면 손님을 안 받아. 그 맨날 우리랑 가 있으면 막 손님한테 막 괜히 자리 있는데 자리 없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가라 그러고.
막 나가라 그러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는 그 공간을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그냥 공간을 대여하거나 행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지 퍼블릭하게 오픈 안 하신대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네. 헛걸음 하실까봐 미리 공지 드렸습니다.
혹시나 가고 싶다. 그럼 우리랑 친해지면 같이 갈 수 있다.
저희는 쉽게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랑 친해지면 같이 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소리니? 자, 후원자 소개하겠습니다.
네. 복돌 아빠.
복돌 아빠?
네.
복돌?
네. 빵양 선 입금 후 청취.
빵양?
네. 신재호. 히포.
히포.
어응어. 또 어응어. 광팬. 배상욱, 호드, 박철호, 라라디, 박호동, 이지숙, 설거지, 호드, 라라디, 사이, 사이. 앞에 사이는 한글이고 뒤에 사이는 숫자입니다.
오.
이지숙, 설거지, 박호동 즐거운 기다림, 호드.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 후원해 주신 분들 한번 메일이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어떤 분이신지 좀 알고 싶기도 하고
예.
네, 뭐 그러네요. 인사라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보답할 길이 있으면 뭘 좀 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메일 좀 보내주시면 저희에게 그 감사한 마음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 난 모르는 일이네.
있을 수도 있고 나 몰라. 아 다음 팟캐스트 녹음은요. 제가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겁니까?
예, 그래야 좀 준비할 것 같아서요.
야.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포자 메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SOPOJA@gmail.com SOPOJA@gmail.com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우주 최강 본격 수학 팟캐스트 콩보라. 지금까지 라이프 아티스트 수포자들의 대변인 정담이었습니다.
송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unting sheep when you're trying to sleep being fair. When there's something to share being neat. When you're folding a sheet. That's mathematics when a ball bounces off a